VOA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은 어제 가자지구 남부에서의 작전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가자 남부의 주요 도시인 칸 유니스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사단이 작전을 확대해 하마스 대원 30여 명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밤사이 이스라엘군 탱크와 폭격이 칸 유니스 등지에 집중됐었다고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칸 유니스 내 요르단군이 운영하는 야전병원 인근에서 벌어진 교전으로 요르단 의료진 한 명이 부상당하고 병원이 파괴됐다고 요르단군이 이날 밝혔습니다. 요르단군은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 지역에 병력이 배치될 것임을 사전에 조율했었고 의료진들에게는 대피를 당부했었다면서 의료진을 부상하게 한 총격 주체가 누구인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하루 사이 163명이 사망했다며 이로써 개전 이후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24,448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에서 국제법 위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54차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양측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제네바 협약을 짓밟으며 유엔 헌장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하마스가 민간인 100여 명을 아직 인질로 억류하고 있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민간인 희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가자지구에서의 분쟁은 속이 뒤틀리는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쟁의 해법은 팔레스타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주고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해결하려는 사안 중에서 미국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전쟁 종식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카타르 외교부는 이날 가자지구의 인질들을 위한 의약품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용 구호품 등 총 61톤의 인도주의 물자가 가자지구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예멘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을 특별지정 국제테러단체로 재지정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지난 몇 달 동안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미군 함정과 국제 상선들의 전례 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가장 강력한 용어를 통한 규탄에 있어서 단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조치는 후티 반군에 대한 테러 자금 지원과 후티 반군의 금융시장 접근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후티 반군이 공격 행위를 중단하는 즉시 미국은 이번 특별지정 국제테러단체 지정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지정은 미국 정부가 예멘 내 민간인들을 후티 반군으로부터 구분하는 과정을 고려해 이날부터 30일 뒤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예멘 후티 반군 장악지역 내에서 홍해의 선박들의 임박한 위협이었던 미사일 14기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크릴라 중부사령관은 보도자료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은 해외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남홍해 인접수로의 상업 항로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인과 무고한 선원의 생명보호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16일에도 이 지역에서 후티 반군 미사일 4기를 제거했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오늘 이란 내 접경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파키스탄 정부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은 고도로 조율되고 구체적으로 표적화된 일련의 정밀 타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공영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성의 기는 대개 건강 상태 등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성장할 때 어디서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가정의 소득이나 교육 수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도 키 성장에 중요한 요인인데요. 여기에 정서적인 환경이나 수면의 질, 수면의 양에 따라서도 키 성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자, 한 건강 매체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인용해서 전 세계 대륙별, 지역별 여성의 키를 비교해놓은 기사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기준입니다. 미국 여성의 평균 키는 약 5피트 3.5인치, 161cm가 조금 넘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 여성이 평균 162.5cm, 백인 여성은 평균 160, 남미와 아시아계 미국 여성의 키는 각각 평균 157, 155cm고요. 14살에서 19살 사이에 사춘기를 지난 소녀의 키가 성인 여성의 키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태평양 폴리네시아 여성이 평균 5.5인치, 5피트 5인치, 165.1cm로 동유럽, 서유럽 여성들과 함께 키가 제일 컸습니다. 다음이 서유럽, 남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여성들로 평균 162.5cm고요. 이어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여성들이 160,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메리카 여성의 평균 키가 155cm로 제일 작았습니다. 자, 이 기사예요. 키가 큰 소녀와 여성이 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조사를 해보니 미국의 키 큰 여성 대부분 자신의 키에 만족하더라라는 내용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북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항상 말을 조심해라. 집에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밖에 가서 이렇게 막 함부로 떠들지 말고.
네, 북한에서는 어디서든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라고 회상하는 한 탈북민의 목소리. 한국 서울의 문을 연 북한 인권박물관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19일 금요일에 북한, 강원도와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10cm 이상의 눈과 바람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은 오전에는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낀 날씨고요. 함경남북도 양강도는 흐리고 원산장전 그리고 함흥은 종일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개성이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6도, 함흥 영하 5도.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19도입니다. 해산 영하 18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평양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7도, 신의주와 함흥은 3도, 중강은 영하 2도, 원산은 영상 4도입니다. 해산 영하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앞바다 쪽은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 먼바다는 3.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파키스탄이 이란 내 목표물을 공습했습니다. 여기 이란은 파키스탄 대리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열고 상호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파키스탄 소식부터 볼까요?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이란 내의 목표물을 공격한 거죠?
네, 파키스탄 외무부는 군이 이란 내 분리주의 발루치 반군을 공격했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 정보에 근거한 작전으로 많은 테러분자가 사망했다면서 이번 작전은 테러분자들은 은신처를 겨냥한 고도로 조율된 정밀 공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란 정부도 이번 공격을 확인했습니까?
네, 나세르 칸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파키스탄 대리 대사를 초치해서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공격에 피해 상황이 있습니까?
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시스탄 발루치스탄 지역 당국을 인용해 이 파키스탄 접경 사라반 마을에서 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란 방관영 파르스 통신은 사망자가 모두 파키스탄 국적인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파키스탄 측에서는 이란이 아니라 그 테러분자 은신처를 공격했다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파키스탄 정보통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에 이 공격 목표가 발루치스탄 해방 전선 영어 약자로 BLF 소속 반군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BLF는 파키스탄 서부 발루치스탄 지역의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조직인데요. 그동안 파키스탄 안에 사회 기반 시설 등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공군기가 목표물을 공격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면에 파키스탄 육군 측은 이번 공격에 드론과 로켓 그리고 스탠드 오프 무기 등을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이 스탠드 오프 무기는 이 정무기의 사정거리 밖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합니다.
네. 이틀 전에는 이란이 파키스탄 안에 있는 반군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란이 지난 16일에 이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국경을 넘어와 이란을 공격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이 자이시 알 아드를 목표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과 파키스탄이 상대방의 근거지 두고 있는 그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반군을 각각 공격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파키스탄과 이란이 오랫동안 이 접경 지역에서 이 국경을 넘어 공격하는 반군들을 숨겨주고 있다면서 서로를 비난해 왔습니다.
네. 자, 파키스탄 공격을 받은 발루치스탄 해방 전선 BLF 또 이란의 공격을 받은 자이시 알 아들 이게 서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네, 이 두 조직이 모두 이 민족이 같은 발루치족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뭐 지도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이란하고 파키스탄은 상당히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길이가야 900km에 달하는데 대부분 공권력이 미치지 않아서 이 밀수업자나 반군들이 수시로 국경을 넘나듭니다. 또 이 지역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아편이 외부로 흘러들어가는 주요 경로이기도 합니다.
네, 이 두 나라가 전에도 국경을 사이에 두고 충돌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한 전문가는 영국 BBC 방송에 양국 국경에서 과거에도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자신이 기억하는 한 이번이 가장 심각한 긴장 고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란은 이번 주 들어서 파키스탄 말고 다른 나라에 있는 목표물도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라크 북부 에르빌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시설을 파괴했고 시리아에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등을 공격했다고 이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 모사드 시설 공격에는 시리아에 있던 혁명 수비대 군사 자문관을 이스라엘이 암살한 사건을, 그리고 IS에 대한 공격은 IS가 올해 초에 이란 서부 케르마시에서 감행한 테러로 약 1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분을 내 걸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아직도 이 팔레스타인 분쟁이 진행 중이고요.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조직 헤즈볼라도 주기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멘 후티 반군이 이 홍해에서 상선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를 지원하는 이란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중동 분쟁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상황에서 이란과 파키스탄이 보복 공격을 주고받는 그런 일이 생긴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슬람 국가인 두 나라가 상대방 영토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함으로써 기존의 중동 분쟁이 또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양국 외교부 고위관리가 참여한 회담이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용룽 외교부 부장 조리와 이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무부 차관이 이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서 솔직하고도 심도 있는 견해를 주고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회담이 끝나고 양국 정부가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현안들과 관련해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 해양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이 갈등과 차이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뭐 일단 대화를 통한 갈등 관리에 방점을 둔 그런 합의 같네요.
그렇습니다. 두 나라 관리들은 소통과 대화 유지가 해양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고 믿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도 17일 성명에서 양측이 일이 생기면 외교를 통해 차분하게 이걸 다루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 내 대부분 수역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이 남중국해에 접한 나라들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 양상을 보면 특히 필리핀하고 자주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세컨드 토모스 암초 주변 수역에서 이 양측 이 해양경비대 선박들이 주기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필리핀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이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주기적으로 이 보급품을 암초에 가져다 줘야 되는데요. 이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과 민병대 선박들이 이 암초로 가는 필리핀 함정들의 일부로 충돌하는 등 이 항해를 방해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양국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두 나라 모두 우리는 합법적으로 행동하거나 대응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영해 침범에 적법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해왔고요. 반면 필리핀은 중국이 위험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양측이 이렇게 계속 대립을 하니까 만약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남중국해 내 분쟁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호주 같이 필리핀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나라들이 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사이 충돌이 심각해지면 이들 나라가 개입하면서 분쟁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필리핀 외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대한 각자 입장을 전달했고 또 긴장 악화를 피하기 위한 상호 약속을 확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과 필리핀이 17일 회담을 통해서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는데, 자, 바깥에서는 또 다른 문제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지난 16일에 중국이 이 필리핀 대사를 초치해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앞서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치러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도 후보가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올린 것에 반발한 조처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이 타이완 문제의 안팎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 책을 좀 더 읽으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필리핀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17일 성명을 냈는데요. 그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저속한 언급으로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을 모욕했을 뿐더러 더 나아가 본인과 중국 외교부 그리고 그가 대변하는 중국 공산당을 비하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 국방장관 성명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마오닝 대변인이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타이완에 대한 잘못된 언행들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인도도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네요. 최근에 그 상당수 국가들이 청년 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자, 인도의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2022년의 청년 실업률이 30% 선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인데요. 원래 인도가 상대적으로 이 저소득 일자리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럴수록 삶의 개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어느 나라에 일자리가 많이 없으면 그 청년들이 대체로 공무원 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인도도 그렇네요.
네, 실업률이 치솟아서 많은 대학생과 청년이 공무원 시험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인도에서는 이 석박사를 취득하는 쪽으로 대학생들이 몰렸는데 이 세태가 변했습니다. 참고로 이 민간기업에서 1년 동안 근무했던 라훌 싱이라는 청년이 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학도 출신으로 26살인데 이 본인과 가족의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서 하루 12시간씩 공부한다고 합니다.
네. 뭐 상황이 이 정도면 공무원 시험 자체도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쟁률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안의 대도시마다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따라가기 마련이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 매년 이 100만 명 정도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합격자가 이 중에서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자, 인도 인구가 14억 명이라고 하죠. 그중에 거의 절반이 25살 이하이고 인도의 청년 인구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뭐 사정이 이 정도라면 인도의 인구가 젊다는 것이 곧 장밋빛으로만 이야기할 수도 없겠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 경제가 연간 7%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가 적고요. 또 경쟁이 치열해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 대졸자들 실업률이 13.4%였습니다. 인도의 전체 실업률이 3.2%니까 이게 훨씬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체 실업률이 3%라고 그러면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 숫자가 다시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네. 자, 인도 정부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제조업 허브를 만들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서방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는 틈을 타서 실제로 애플 같은 기업들은 인도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HSBC 추정에 따르면 인도가 앞으로 10년 동안 7천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자, 더욱이 인도는 지금 4월이나 5월쯤 총선을 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자리 문제가 더 집중 조명을 받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절반이 거의 25세 미만이고요. 내년 약 1200만 명 일자리를 찾아서 시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도의 과제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실업률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아침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우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 의회 지도부와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정책 등과 관련한 그 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은 연방정부의 임시 지출안 1차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연장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서부 11개 주에 걸친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당국이 대형 은행들의 그 초과 인출 수수료 관행을 막는 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하고 회동을 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그리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와 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 그리고 관련 의원회의 위원장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논의한 주요 안건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의회에 요청한 그 긴급 안보 예산 편성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네, 이 긴급 안보 예산 편성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총 1,06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은 610억 달러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예산, 여기에 국경 예상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를 초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 석 달째 예산 편성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하원 공화당 내의 그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이 예산 편성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자체에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를 이 국정안보와 연결시켜서 처리하려는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안보 지원 예산안 통과는 없다라는 것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예. 자, 의회 요청한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이게 또 우크라이나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맞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이 긴급 안보 예산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고갈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백악관 회동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참석자들이 대부분은 이 회동이 건설적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안보 예산 편성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참석자들이 회동 후에 어떤 반응도 내놨습니까?
네, 먼저 백악관은요, 성명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회가 계속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그리고 나토 동맹 또 다른 자유국가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의회 지도부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도 보죠.
네, 회동이 건설적이었다라는 것이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이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존슨 하원의장은요, 이 국경정책이 공화당 의원들이 집중하는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존슨 의장은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안보 그리고 주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미국인들 역시도 미국의 주권과 국내 안전 또 안보에 대해서 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경 문제가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슈머 대표는 이 국경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동시에 처리를 하든 아니면은 어느 한 개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인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어서요, 이 분열된 의회에서는 한 정당이 홀로 일할 수 없다면서 우리 방식으로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당이 있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만나서 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정책 등 예산 안보, 안보 예산을 논의하는 와중에 자, 의회에서는 국경 문제 놓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는 조치가 이뤄졌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은요, 17일 이 바이든 정부의 그 개방적인 국경 그리고 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현재 멕시코와 맞닿은 그 미국 남부 국경에서 이 불법 이주민들의 미국 내 유입이 급증하는 등 이 국경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이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국경 정책 탓이라고 그렇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네.
이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대 반대 187표로 통과가 됐는데요. 눈에 띄는 건 여기에 민주당 의원 14명이 결의안에 찬성한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지원, 국경 문제 등 관련한 그 안보 예산 관련 얘기를 했는데 미국 의회는 이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예산 문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2024 회계연도 지출안입니다. 현재 의회는요, 2024 회계연도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임시 지출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해당 임시 지출안이 정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마감 시한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국방을 비롯해서 농업과 교통 등 그 네 개 세출법안 관련 부처에 지출하는 19일이 마감 기한이고요.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내일인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국무와 법무, 노동, 보건 등이 나머지 세출법안 관련 부처에 지출하는 오는 2월 2일이 그 마감 기한입니다.
첫 번째 마감 기한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루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그 세출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임시 지출안이 연장되지 않게 되면 정부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셧다운 사태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원이 연방정부의 임시지출안 1차 시한을 하루 앞둔 18일, 그러니까 오늘 임시지출안 추가 연장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한 겁니다. 슈머 대표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상원이 임시지출안 추가 연장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 추가 연장안이 통과가 되면요, 이곳이 곧바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 통과되면은 이 임시지출안의 마감 기한은 각각 오는 3월 1일과 8일로 연장됩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주 최신화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구상 공개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 내무부 산하의 토지관리국은 17일 미국 서부지역 국가공유지에서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발표된 구상을 최신화한 겁니다. 2012년 발표에서는요,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콜로라도, 네바다, 뉴멕시코 또 유타주 이렇게 6개의 주가 해당 주였는데요. 이번 최신화된 발표에서는 아이다호와 몬태나주 그리고 오레곤주 등 5개 주가 여기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미국 서부 11개 주에 있는 이 국가 공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11개 주에 걸친 지역이라면 규모가 상당하겠는데요?
네, 토지관리국은 11개 주에 걸친 총 2200만 에이커의 공유지가 태양광 개발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약 8만 9천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자, 한반도 전체 면적이 약 2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그러니까 이 한반도 전체 면적의 40%에 달하는 지역에 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구축되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까?
네,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요, 오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예. 태양광 발전,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네, 말 그대로 태양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은 그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 방식입니다.
네.
빛을 받으면은 그 광전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특정 금속에 빛을 가했을 때 그 금속으로부터 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 바로 이 광전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네. 지금도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지금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이 얼마나 됩니까?
네, 2022년 기준으로 보면요,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량은 미국 전체 전력 생산 중에 4.7%였습니다.
네.
이 전체 전력량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 태양광 발전 자체만 놓고 보면요, 앞선에 비해서 이것이 20% 이상이나 늘어난 겁니다.
자, 이번 구상을 발표한 내무부 얘기 조금 더 들어보죠.
네, 로라 대니얼 데이비스 내무부 부장관 대행은요, 기자들과의 유선 회견에서 이 구상을 최신화함으로써 이 우선순위 지역에서의 그런 책임 있는 태양광 발전 허가를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시설에 대한 그 처리 권한 방식의 일관성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태양광 발전 구상인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이번 구상에 대해서 오는 4월 18일까지 이 공공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요. 이것이 다 마치고 최종 발표는 올해 연말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로이터통신은요,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토지관리국이 승인한 47건의 그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350만 가정이 사용하기 충분한 전력이 생산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은행 관련 얘기인데요. 은행의 그 통장에 있는 예금 잔고보다 더 많은 돈이 인출되는 경우에 일부 대형 은행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미국 당국이 이 관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요?
네, 이 독립감시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은 17일 이 계좌 초과 인출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일부 은행은요, 이 소비자가 현금 자동 입출금기로 이 예금 잔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혹은 직불카드로 결제해서 예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건별로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금융보호국은 이 1968년 이 대출 진실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요, 이번 규정으로 그런 허점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규정이 대형 큰 은행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으로 이 전국 175개 금융기관에만 이것이 적용될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이렇게 규모가 큰 은행에서 부과하는 그 초과 인출 수수료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국 관계자는 이 규정이 2025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예금 잔고보다 더 큰 금액을 인출하는 거, 이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얼마나 높은 수수료가 지금 징수되고 있는 겁니까?
네, 연방예금보험공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1년 기준으로 이 초과 인출로 인한 평균 수수료는 건당 35달러였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평균 수수료가 이 초과 인출된 금액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보다 이 배꼽이 더 큰 그런 셈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거래 과정에서 단지 1달러가 부족했을 뿐인데도 이 초과 인출이 발생하면은 평균 건당 3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금융당국 보호국은 2000년부터 이 미국인이 은행 초과 인출로 지불한 수수료를 2,80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소비자 금융당국이 제안한 그 건당 초과 인출 수수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이 초과 인출 수수료를 이 거래건당 3달러에서 14달러까지 제안했습니다. 우선 몇 개 이자율을 제시한 건데요. 이 최종 수수료는 내년 규정이 공식 확정될 때 정해질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 은행이 초과 인출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계좌 잔액이 다시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비용이 계산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비자가 이 통장 계좌에 예치금을 넣어주지 않아서 잔액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태로 머물게 되면은 그 손실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라는 겁니다.
자,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국장이 대형은행의 이런 초과인출 수수료 관행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했네요.
네, 로히트 초프라 국장은 16일 기자들에게 소비자 대부분의 직불카드 초과인출은 26달러 미만이고, 그리고 보통 3일 내로 상환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초프라 국장은요, 이 초과인출 수수료의 수익성이 매우 높다면서 대규모 금융기관이 예금계좌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늘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과거에도 당국이 일부 은행을 상대로 이런 징계 결정을 한 적이 있었네요.
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수년 동안 그 은행의 초과 인출 수수료 관행을 조사해왔는데요. 지난해 12월 이 당국은 애틀랜틱 유니언 은행이 수천 명의 고객을 그 초과 인출 수수료 프로그램에 불법적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62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이렇게 명령했고요.
네.
또 2022년에 리전스 뱅크가 특정 ATM 인출과 그리고 직불카드 거래에 대해서 사전 통지 없이 초과 인출 수수료를 징수했다면서 1억 9,1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이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과 처우에 맞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에 나서는 등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노동부가 설립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노동부의 설립 배경과 확대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13년 3월 4일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대통령이 상원 권고와 동의에 따라 임명하는 장관을 수장으로 하며 노동부라 불리는 행정부처를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신설하는 노동부의 목적을 미국 임금 노동자들의 복지를 진작 지능 개선하고 근로 조건을 향상하며 수익성 있는 고용 기회를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애초에 연방의회는 내무부 안에 노동국을 만들었습니다. 1884년 6월 27일 당시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이 노동국 설립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4년 뒤에 연방의회는 행정부처 지위는 없지만 독립기관인 노동국을 설립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이해 6월 13일 그로버 크리브랜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 노동국은 행정부처 지위를 얻은 확대된 부처 내 부서로 되돌아갔습니다. 1903년 2월 14일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상무노동부로 불리는 행정부처를 만드는 공공법안에 서명했습니다. 1913년에 취임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임기 첫날 노동부 수장으로 윌리엄 B. 윌슨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후 노동부 조직은 급속하게 확대됐고 1920년에는 여성국이 신설됐습니다. 대공황 시기 연방의회는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고용정보뿐 아니라 실업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이에 또 공정노동기준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주 40시간 노동과 시간의 임금, 최저임금 규정이 생겼으며 노동부 안에 임금시간국이 신설됐습니다.
5 hours after the House passes the measure,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is signed at the White House by President.
1964년 민권법 통과로 직장 내 차별을 막기 위한 독립적인 고용평등 기회 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1971년 노동부는 직장 내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집행과 국가 프로그램 감독을 위한 직업 안전 보건국을 신설했습니다. 또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시기 노동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노동력 질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노동부의 설립 배경과 확장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 서울 종로에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박물관 상설 전시실을 마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고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 개입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북한인권박물관 전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그 뭐냐면 항상 말을 조심해라. 집에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밖에 가서 이렇게 막 함부로 떠들지 말고.
북한인권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 전시. 낯선 말 표현의 그림자 가운데 한 영상 전시물에서 탈북민 강철환 씨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박물관은 북한인권정보센터 3층에 조성됐는데요. 20여 년 동안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이 박물관을 조성하게 된 취지는 무엇일까요? 북한인권박물관을 담당하는 안하영 연구원에게 들어봅니다.
2003년부터 이제 북한인권정보센터라고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그걸 보관하고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지속해왔는데 이제 이 목소리들을 좀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더 북한인권 개선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런 박물관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 박물관이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인권 침해를 알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제 박물관 전시뿐만이 아니라 조사하는 공간도 옆에 함께 있고 연구원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공간이 같이 있고요. 또 옆에는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공간도 함께 하고 있어서 이 모든 전체를 좀 박물관의 한 형태로 지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그동안 수집한 인권침해 증언자료와 더불어 탈북민과 한국시민이 기증한 매체자료 또 기록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년 동안 이제 수집하고 기록해온 것들 중에서 일부를 전시하고 있는 아카이브 섹션인데요. 하나원에 들어가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북한인권과 관련돼서 언론에 나왔던 신문 인터뷰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도 기록한 거를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수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탈북민분들이 직접 한국에 오셔서 수기를 쓰시면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수집을 해서 이제 인권침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모든 기록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를 전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소에는 8만 6천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와 또 5만 5천여 건의 인물 기록이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 일부를 공개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니 탈북민들의 증언 영상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저희처럼 이제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말 반동으로 될 수 있는 자유롭게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제 증언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북한이탈 주민분들이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사례나 아니면은 가족의 이야기나 아니면 들었던 얘기들을 직접 이제 증언을 해주시고 있는 섹션입니다. 그동안 많은 북한인권 관련된 일들이 대중분들이 뉴스나 이런 미디어로 많이 접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 공간을 통해서 조금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 싶었어요. SNS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보는 거는 금방금방 지나가는 하나의 정보로 소비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그런 증언들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시사하는 섹션이기도 한데요. 이 다섯 명의 탈북 증언자 가운데 탈북민 현양 씨를 만나 어떤 마음으로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2014년에 북한을 탈출했어요. 저는 직접 제가 경험한 경험과 목소리를 기증했죠. 뭐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남한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일을 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남북한에 제가 처한 상황들을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 거창하겠지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북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하는 거 그거밖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네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그냥 한 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양 씨는 북한에서 어렸을 적 자신이 겪었던 인권침해 중 한 사례를 전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쓰던 일기장을 이제 소각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인권침해 한 종류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일기장이라는 게 어릴 때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는다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대로 적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을 계속 적는 그런 반복적인 나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됐었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거기에 누구도 모르는 내 생각을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친구들이 보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아, 여기서는 내 생각을 마음대로 종이장 위에도 옮길 수 없는 사회구나. 내가 학교에서 있는 그대로 쓰라고 배웠던 거는 그냥 배움에 불과했구나. 실제 생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엄청 그때 몇 권, 두꺼운 책 몇 권을 울면서 소각했던 기억이 나요.
더불어 현양 씨는 북한인권박물관을 통해 북한 현실을 관람객이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길 바랬고요. 또 그 다음 공간에는 북한 주민들의 음성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전시물이 마련됐습니다. 다시 안하영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여기는 챕터 1 공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시아 프레스라는 북한 전문 매체에서 이제 기증해 주신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음성 자료인데요. 2013년대에 이제 북한 주민들과 직접 통화한 기록을 이제 기증을 해주셔서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실 수 있고 그 내용은 이제 북한에서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그게 2013년에 한번 개정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 주민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2013년 당시에 북한의 감시 검열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인터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투리도 저희랑 다른 것도 있고 또 용어도 생소한 것도 이제 없진 않다 보니까 자막이랑 같이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탈북민 선모 작가가 그린 봄의 강산과 임진강을 둘러보고 오는 길에 기록한 이 작가의 글이 선보여지고 있었고요. 그 옆에는 여러 개의 스피커가 설치된 사운드 아트 작품이 있습니다. 김영섭 작가의 설치 작품으로 통제되고 억압받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요. 이 특별전을 지나 두 번째 공간으로 가니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의 현실에 주목하는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많은 외부 정보들이 북한으로 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밖에서 들어간 말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보 외부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이제 이 섹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민복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제 북에서 쓰셨던 일기 중에 하나를 이제 기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북한에서 이분도 이제 삐라를 보고 탈북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정보를 보고 탈북을 하셔서 지금 한국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이민복 씨의 생활수첩과 함께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여러 미디어 매체가 전시되고 있고요. 이렇게 전시실에는 탈북민들이 기증한 물건과 또 익명으로 기증해준 라디오, 또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인권박물관을 운영하는 그 소감은 어떨까요?
처음으로 이런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작은 공간이지만 이제 보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 전시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워낙 북한이나 인권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하는 부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북한 인권 활동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느낄 수 있는 전시물도 있으셔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느꼈다 이렇게 후기도 많이 남겨주셔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북한 인권에 관심 있어 찾아왔다는 한 대학생이 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최승빈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인문계 학생들을 모아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관한 정식은 아니지만 네, 소논문을 제작한 경험이 있고요. 평소에도 북한 관련 뉴스는 나올 때마다 찾아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북한 자체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위장 성경과 삐라 전시물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표지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백두산 혈통은 어떻게 완성되는가로 숨겨져 있고 펼쳐보면 성경이 나오는 식인 것 같은데 억압 속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려는 몸부림처럼 느껴져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80-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북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한반도에 이런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고민을 한번 여기 와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ey, I lost all the money my father gave me. It was supposed to be my inheritance. I lost it in the stock market. I had plans for that money and now it's gone.
I'm really sorry to hear that, John. But look on the bright side. At least you didn't spend the other money that you saved.
No, I guess you're right. I had been considering investing my money too. And if I had gone through with that, I'd be in an even worse situation.
See, there you go.
It's just hard not to dwell on the fact that the money is gone. But I need to stop dwelling on the negative and start focusing on the positive. Thanks for reminding me to look on the bright side.
존이 주식으로 돈을 잃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해줬습니다.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Thanks for reminding me to look on the bright side. Thanks for reminding me.
상기시켜줘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reminding me.
자, 이 말은 상대방이 어떤 조언을 해줬을 때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Thanks for reminding me.
상기시켜줘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reminding me to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는 표현.
Look on the bright side.
자,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 lost all the money my father gave me. It was supposed to be my inheritance. I lost it in the stock market. I had plans for that money, and now it's gone.
I'm really sorry to hear that. But look on the bright side. At least you didn't spend the other money that you saved.
I guess you're right. I had been considering investing my money, too. And if I had gone through with that, I'd be in an even worse situation.
See? There you go.
It's just hard not to dwell on the fact that the money is gone. But I need to stop dwelling on the negative and start focusing on the positive. Thanks for reminding me to look on the bright sid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lost all the money my father gave me.
나는 아버지가 준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It was supposed to be my inheritance.
내 유산이었었죠.
I lost it i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에서 잃었습니다.
I had plans for that money, and now it's gone.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At least you didn't spend the other money that you saved.
적어도 당신이 저축한 돈은 쓰지 않았잖아요.
I had been considering investing my money too.
내 자금도 투자하려고 했었습니다.
If I had gone through with that, I'd be in an even worse situation.
만약 그것까지 다 썼다면 지금 더 나쁜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See? There you go.
그렇죠.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ee? There you go.
It's just hard not to dwell on the fact that the money is gone.
돈이 모두 없어졌다는 사실에 연연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I need to stop dwelling on the negative and start focusing on the positive.
나는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긍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Thanks for reminding me to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lost all the money my father gave me. It was supposed to be my inheritance. I lost it in the stock market. I had plans for that money, and now it's gone.
I'm really sorry to hear that, but look on the bright side. At least you didn't spend the other money that you saved.
I guess you're right. I had been considering investing my money too, and if I had gone through with that, I'd be in an even worse situation.
See, there you go.
It's just hard not to dwell on the fact that the money is gone, but I need to stop dwelling on the negative and start focusing on the positive. Thanks for reminding me to look on the bright sid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